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과 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연일 이틀 동안을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기간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중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중 이틀이라는 시간을 따로 할애하셔서는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던 겁니다. 분명 매우 다급하고도 또 긴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셨을 텐데도 예수님은 왜 또 어떻게 그것도 이틀씩이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제3의 성전,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 이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재건했던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성전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성전, 첫 번째 성전,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생기기 이전의 시대에는요, 그때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에 모아두고는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하나의 구조물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이 성막 안에는 언약궤를 비롯하여 등잔대 또 진설병상 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영 한복판에 있어서 고개만 들어도 보이는 이 성막을 때마다 시시때때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와 다름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달라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도 이틀이나 시간을 할애하면서 찾으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자기 자신과도 다름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장소를 이동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난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그토록 찾으셨던 예수님 자신과도 같았던 이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은 등을 돌리시기 시작하셨다, 나가시기 시작하셨다, 그 성전에서 떠나기 시작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선언을 하십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성막과 성전이 본래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볼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스스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무슨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자기 스스로 선언하고 계셨으니 여러분 당시 느끼셨을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하셨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셔서 감람산에 오르시게 되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시고 한동안 그 자리에 털썩 앉아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여기서 마주대하여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주되어 앉으셨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과도 같았던 예수님 자체 존재 그 자체와 같았던 성전과 이제는 완전히 반대편에 앉으셔서는 그 성전이 멸망해 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결정되어 버린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습 앞에 그저 반대편에 서서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의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하나하나 묘사하며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앞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세상에서 절망적인 순간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당시의 심정이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이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던 다른 말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을요 많은 이들은요 마가복음 안에 있는 또 다른 요한계시록이다 불릴 정도로 이 땅의 어떠한 환난과 종말의 때의 일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13장의 끝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절망과 환난의 사실과 표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매우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매우 강렬한 문장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먼저 소문만 들어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난리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의 이 끝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마지막 경계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나버렸다. 이제는 완전히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 스스로도 그어놓았던 그 경계선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역사가 바로 이 표현 아직 끝나지 않았다를 말씀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있는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역사가 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먼저 인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자녀 하나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조건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계선이 그어져버린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건네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기 때부터 모세는 이미 끝난 인생과 다름없었습니다.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도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 갈대 상자에 올려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 그를 발견케 하셔서 그는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신약의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따랐던 섬겼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몹시 실망했겠고 정말 씻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세 번의 입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성전, 이제 곧 무너질 것, 즉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조금의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아직 끝난 것이 아니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내 역사도 아직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절망, 암흑과 같은 상황이 어찌 그걸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든 다시금 찾아옵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전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있지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까?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시편 중에서 시편 73편은요 온통 탄식과 탄식의 목소리, 탄원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탄식과 탄원의 말이 무려 23절이나 반복돼서 등장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73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절인 24절을 기점으로 탄식이 찬양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서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계획과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를 주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 정말 탄식과 탄원으로 점철된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이미 마지막 경계선이 또렷한 인생으로 보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적인 계획과 결단이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반드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똑똑히 바라보고 믿으며 시편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똑똑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과 공포를 무엇보다 다 끝나버렸다라는 절망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끝나버렸다, 경계선을 그어버린 상황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거뜬히 이기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역사는 이제부터도 계속될 것이다. 부활의 주님과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매 순간 생생하게 들으며 살게 되시는 이 복된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아버지 품 안에 평안히 지켜주시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가 이 땅에 또렷이 드러나게 되는 존귀하고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새문안교회를 언제나 주님 손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헌당을 비롯한 맡기신 교회의 비전과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흥의 일정 가운데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재직 모든 교육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 세문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오는 주일 우리로 새 생명 기쁨 나는 주일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새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국민들을 사랑하고 언제나 인내와 자비, 겸손과 성실로 맡기신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힘겨워하는 이들의 호소를 먼저 친히 들으셔서 쓰러지고 무너진 곳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